지난 몇 주에 걸쳐서 크리스천 기초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이 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확증이 될때 우리 안에서 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 사랑하고 교회를 해봐야 되겠다. 정말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거침없이 정말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와 같은 일로 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초를 다시 한번 이렇게 놓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육체를 입은 이런 존재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한자로 우리가 무소부재하다. 하나님이 안 계신 데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어머니 태에서부터 수태가 되면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사람은 알지 못하고 심지어 내 자신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낱낱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시다. 내려다보고 계시다. 이거를 늘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나 다죄 가운데 수태가 돼서 죄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라는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가 죄성을 지닌 이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들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없는데 단한 사람도 없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런 요소를 지니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럼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창조 세상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심판을 하지 않는 거짓 신들, 나무를 깎아 새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돌덩어리를 깎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게 우리의 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지난 6천 년 동안 인간들이 해왔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아, 왜 선악과를 왜 줬냐? 그거 안 줬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악과를 안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우리 모든 거할수 있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존엄한 자유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존엄한 자유, 좋은 자유를, 그거 준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걸 받고 그걸 잘못 사용한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로봇으로 그런 거 없이 그냥 프로그램 되면 그냥 사는 그런 로봇으로 지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원하는 건 내가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자유체로서의 그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거 원하세요? 자유체가 되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줬다고 하는 거 거기에 제일 큰게 뭐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의 자유. 그거를 마귀도 악용을 해서, 그래서 루시퍼가 사탄으로 타락을 하고, 자그만치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존귀한 자유를 주었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취사 선택을 잘못해서 결국 뭐를 택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택하고 의 대신에 죄를 택하는 그런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의 천사들도 또 죄 가운데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유의지, 자유 이런 것들을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을 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일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아이도 태어나서 벌써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지나면 어떤 것이 어머니가 좋아하고 어떤 것이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이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걸 할 수 없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할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할 때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것을 일생 살면서 한 번은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사악한 사람일까? 나는 왜 그럴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로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 그래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명이라는 게 뭐예요?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고 계신 일이 뭐냐? 부드럽게, 조용하게, 그리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유일한 구원자인가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필요성과 역할이란 제목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시때때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한번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지 하나님 얘기하면 보통 세상에 나가서 역사를 배우면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유일신교를 믿는 유일신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교나 이런 건 다신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유일신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유일한 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2장 5절 또 야고보서 2장 19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들도 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유일신교라고 얘기할 때 그건 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하다,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가서 보면 성경 말씀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One Lord,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주, 한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포도가 이렇게 있을 때 포도 송이를 이거 한 송이 얘기하는데 그 안에 포도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는 그런 집합적인 개념의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그렇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하나님이신데 한 명이 아니라 한 분이 아니라 존재가 여럿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 뚜렷이 구별되는 세 분의 인격체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 뚜렷이 구별되는 세 인격체가 계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구약, 우리가 보통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있지만 아직 시대는 구약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 시대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구약 시대 율법 아래 죽으시고 신약을 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을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약을 여셨어요. 그분의 역사가 사복음서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 세 분의 인격체 가운데 그 다음에 둘째 인격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일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우리가 주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들 물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희미하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성경 전체를 들고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세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거에 대한 계시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약 시대에 그렇게 명확하게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보니까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 들이라 그래 이름이라 그래요. 이름 거기 나와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그건 뭐예요? 인격체 한 인격체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란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그런 계시를 주시고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보니까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못을 박아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해서 아버지 말씀 성령님이 고딕체로 그래서 인격체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기록해서 이 셋이 하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 세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보통 교회 이제 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을 이제 축도 시간에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순서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늘 이렇게 공식처럼 이야기되는 삼위일체 이 묘사를 보면 성령님이 맨 끝에 나옵니다. 그렇죠? 성령님 맨 끝에 나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설교 말씀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 되게 아버지와 아들을 강조를 많이 해요. 맞는 거예요. 그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강조되면서 구원이 강조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그 구원의 지경까지 우리를 시시때때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가운데도 부드럽게 이렇게가 그걸 모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표로 올인하도록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드러나지 않게 부드럽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착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면서 거기로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장 20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고 바울이 마음대로 자기 사적인 해석을 통해 기록한 게 아니고 대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내가 쓰고 싶어서 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해주시는 일이 뭐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 아, 그거 내가 아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이 알 때까지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하늘이 몇개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예, 세 개가 있습니다. 하늘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을 셋째 하늘. 보통 기존 성경에서는 3층 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셋째 하늘 거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국 조금 더 정확한 얘기를 하면 새 예루살렘이 지금 거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셋째 하늘 거기 있는 천국은 여러분 혹시 미국 가보셨어요? 일본 가보셨어요? 유럽 가보셨어요? 우리나라 저쪽에 땅끝 마을 제주도 이런 데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서울 가보셨어요? 부산은 가보셨어요? 그거 둥둥 떠다니는 이런 세상이 아니면 발을 딱 대고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는 현존하는 그와 같은 땅이에요. 현존하는 그렇죠? 위치적으로 정확하게 어디에 놓여 있는 실체가 있는 그와 같은 땅이잖아요. 성경 이야기하는 천국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뭐이 실체가 없는 그런 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집이 있는 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실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알려주시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약과 신약 성도들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시내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만질 수 있는 시내 산, 그렇죠? 불이 붙은 시내 산, 거기에 이르렀어요. 캄캄한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않아요. 구약시대 성도들 시내 산 앞에 갔더니 그냥 새까맣게 어둠이 덮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불소리가 들리고, 그렇죠? 이런 엄청난 데 이르렀는데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런 데 이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잔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22절부터 여기 24절에 나와 있는 거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가서 보세요. 앞에 있는 시내산 이거, 여러분 그거 진짜 있는 산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있는 산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이 다 달았던 그 산이죠?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신약시대 성도들이 다 다를 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다 달았던 그 실제적인 그 시내산, 무서운데요. 어둠이 깔려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이르지 아니하고, 어디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참성막이 있는, 이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새 예루살렘이 실제 장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곳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 안에 모든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휘장을 열으시고 지옥의 존재가 있고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계시록 20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주님을 배반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불호수와 불호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길거리에 나가면 그러면 이제 돌이 있습니다.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내가 만지고 차지 않으면 이렇게 발로 뻥 차보면, 아, 이게 진짜 돌이구나. 이거 이해하는데, 만져보지도 않고 차보지도 않으면 돌이 있어도 그게 돌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돌이 이렇게 널려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 손녀, 큰 손녀 아이가 처음으로 돌을 이렇게 던지는 걸 이렇게 배우고 갔어요. 어린 놀이터에 갔는데 돌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무서워서 못 만졌어요. 연세이가 한번 만져도 된다 그랬더니 딱 던져보니까 재미있거든요? 그 자꾸 던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에까지 갖고 와서 던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40층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있어도 그 돌이 뭐 하는 거고 이게 어떤 걸 모르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져보고 던져보니까 이게 돌이 이런 거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있어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것들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이거 본능적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도 돌이 있는데도 만져보거나 차지 않으면 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이걸 보여주실 때 반응을 하고 돌아온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게 천국, 지옥 이런 건 뭐하러 얘기하느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처음에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혼을 의식하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 이것을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능이 망각이 되면 성경은 사람이 짐승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 여러분, 소나 개가 천국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생각하는 소, 개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망각하고 사는데 막 질주해서 지옥을 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으신 분이 성령님이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부모나 교사의 권유를 통해서 창조 세상을 보고 또 어떨 때는 심각하게 이런 위험한 그런 죄를 짓게 될때 양심이 나를 찌르는 이런 일들을 통해 성령님이 부드럽게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을 택하기로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가서 보시면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모든 걸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6일 동안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넣는 과정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렇게 창조가 된 이후에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땅은 형태가 비어 있고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식으로 얘기하면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말 그대로 공허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시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땅을 채워놓는 그런 일을 시작하시듯이 우리 성령님께서 이 공허하고 비어있는 그 인간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런 일을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우주의 창조 때도 성령님께서 움직이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창조되는 그 일을 위해서도 성령님이 부지런하게, 그다음 보기 부드럽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제로 이끄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인도하세요. 부드럽게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온유한 분이에요. 부드러운 분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많질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병든 자, 이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데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만 사랑하세요. 이게 참 기독교의 놀라운 핵심의 진리입니다. 나는 의롭다 그러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가서 보세요. 제 경우도 보세요. 심각한 죄를 짓고도 변호사를 사서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에 대해서 에디슨 발명을 해야 되겠다. 백열전구를 발명을 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결국 백열전구를 발명해냅니다. 그렇죠? 베토벤이니 모차르트니 이 음악에 대한 확신, 이거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핸델,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그런 음악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드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좀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좀 빨리 달리게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올까? 이런 확신 가운데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잘 쓰고 있어요? 그 누가 이 확신을 가졌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한 사람이 요손 안에다 요걸 집어넣어주면 세상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될 거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줘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확신 때문에 세상이 변화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 저와 여러분이. 확신. 그 확신 중에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명확한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확신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돌이켜야 된다. 이 상태로 죽으면, 죄 가운데 죽으면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 교사를 통해서 또 묵상의 책을 읽을 때 성령님이 부드럽게 부드럽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게 될 때, 옳습니다 하고 반응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물론 그 마음도 있지만, 예, 그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부드럽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이 죄인된 그런 그 상태,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거주지가 영원이래. 우린 시간에 살고 있거든, 거주지가. 우린 시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주지가 영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이 뭐냐? 거룩함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 그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나는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녀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항상 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영과 및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쇠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기 싫다 그러고 물리치시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탐욕의 불법으로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나를 숨기고 노하였으나 그는 반대로 가려고 자기 마음의 길로 나아갔다. 이게 사람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면 꼭 반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길들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주리라. 또 그를 인도하여 그와 및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말씀하시면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 속에 물들이 진흙과 오물을 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배반하는 그 자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영원 누금토록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내 죄인된 그 모습을 발견하고, 맞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다 하면 어때요? 갈증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마셔야 돼요, 여러분? 찬물을 마셔야 하잖아요. 갈증 있는 상태로는 이게 갈증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사실 깨달았습니다. 그럼 깨달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냉수 한 장과 같은 그 해결책이 있어야 진짜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속죄. 속죄는 영어로 atonement 이렇게 돼 있어요. atonement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둘로 갈라졌어요. 둘이 된 거를 하나로 합치는 거. at, 그 다음에 one, month.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게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이 노력하잖아요. 부처한테도 가고 마리아한테도 가고. 이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그런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길,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완전히 제거가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를 깨닫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는 다른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죠. 그게 인간의 철학이고 인간의 종교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냐? 오직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될 때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깨달은 것 갖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오히려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고 이렇게 이런 비애가 같이 간 이런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 180도 돌이키는 이 회개를 이루어 다시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창세기 6장 3절 가서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8명이 구원받잖아요. 그 8명 외에도 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다 인정을 해도 맨 끝에 가서 그게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잡았어요. 그 잡은 이후에 이거 피가 이렇게 흘려졌단 말이에요. 이거 피가 흘려진 이 상태 그대로 두면 죽음의 천사가 저를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죽이죠.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문기둥에 갖다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속죄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판에 갖다 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게 적용이 될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기록한 거지만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로마서 7장 14절 여기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라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 참 좋은 걸 하고 싶은데 나쁜 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유명한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21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마귀가 그 옆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게 그리스도인 중에 으뜸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죄 가운데 빠지고 죄가 나를 사로잡은 걸 지금 본다는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한 번쯤 우리 속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죄성이 이 인간의 이 몸을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죄사역, 그 속죄사역을 인정하고 그 속죄사역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다시 말씀드려 성령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체 연결고리예요. 삼위일체 가운데 늘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열등한 존재인가 보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님의 영향과 조명이 없이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서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고 이 예수님을 주인입니다, 내 구원자입니다, 이거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인생을 삽니다. 그때 때때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결국 구원 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혼, 그다음에 이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서 죄를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를 살려내시고, 살려낸 이후에 어떻게 돼?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 이후에 우리가 성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말씀 가서 보니까 이 누가복음의 11장의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성령님을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아직 신약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신약시대 이후에는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님이 무슨 물건인가 받았다 놨다 받았다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께서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해를 하시기를 받으시면 돼요.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 이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제한이 있습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거 제한이 있어요? 없죠.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플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재물 달라고 기도할 때 있어요?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될수 있도록 그걸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100% 주십니까? 하나님 100% 주세요? 안 주세요. 예를 들어 히스기야가 죽게 됐습니다.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15년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벽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15년 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십시오 하면 그건 100%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님의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100%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성화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른 것은 들어주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이 영향력을 간구하게 될 하나님 100%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가서 말씀 읽어보세요.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냐? 여러분, 아들이 빵 달라는데 돌 주는 아버지 있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생선 대신 뱀 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혹은 그가 알,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 인간 자체가 악한 존재예요. 이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100%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 있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100% 고쳐주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장성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100%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르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뭐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내용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용한 빵은 구해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순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해도 순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선한 영향을 속에서 제가 살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100%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을 무시하면 위험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가서 보니까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내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구원받지 않으면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부드럽게 보여줄 때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악한 죄를 지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찌른단 말이야. 그 찌를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계속해서 성령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억누르는 것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악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와갖고 바로 쿡 찌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와서 콕 찌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콕 찔러도 지금 들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 그렇잖아요. 지금 무한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걸 찌를 때 아닙니다.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나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 이와 같은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이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든 걸 갖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악한 마음이 들어서 요만큼은 우리가 쓰고 이만큼 갖다 내야 되겠다 하고 가서도 요만큼 팔았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렇죠? 다 팔고 나서도 어떻게 우리가 요만큼 팔았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구원받았지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긴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무시하다가 병에 걸리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콕 찌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제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엄마라서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부드럽게 영향력을 행사하실 때 거기에 부드럽게 반응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항상 부드럽게 일하십니다. 잠언의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장 가서 보니까 예, 이걸 지혜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장 23절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드럽게 이렇게 응답을 하며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끝까지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가운데 마음을 딱딱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오늘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그 인격체 한 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